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목으로 문단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굿모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JTBC에서 모자 무사라는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줄임말인데요.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인생 전체를 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외모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무가치함을 싸우기 위해서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내가 가치의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나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입증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싸움은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덜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어떻게 얼마나 먼가에 대해서 늘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면 그분과의 거리감과 모두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놓고 실험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기도의 열기를 되짚으려고 하고 중학교 때의 그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늘 이런 말을 하면서 나의 감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The sons of Korah. 이들은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킨 그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시작한 레위인들의 자손인데요. 심판이 아버지에게 떨어진 그 자리에서 아들들은 살아남아서 그 살아남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성전의 찬양 인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살아남아 성전의 찬양 인도자가 된 이 후손들입니다. 그런 고라의 자손이 지금은 아마 압살롬이나 압살롬의 어떤 반란이나 혹은 국가적인 위기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아마 헤르몬에 도피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북단에서 이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어는 마스길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저희가 말하는 기쁨의 플레이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배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를 배워야 되는 교본인데 이 교본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고라의 자손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절망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절망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즉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교과서적인 그 하나님이 체험적인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절망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거리감과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구절이 참 이상합니다. 우연히 쓴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두 번 5절과 11절 마지막에 있고요, 다음에 43장 다음 편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쓰시면서 총 세 번 반복될 만큼 중요하고 의도적인 구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지만 나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의 문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주관을 듣다 보면 영적 침체가 밀려오는 것인데 그것을 끊고 나 자신에게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나의 모습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침체를 끊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흐려진 주관적 감정으로 나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포스트 모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점들이 이루어지면서 위가 아래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옳은 것이 잘못되어지는, 잘못된 것이 옳게 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시편 저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 잿더미 위에 앉아 애가를 쓰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도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므로 소망이 있도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불타고 있는 도시를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고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나의 마음에 몰입하는 신앙이 아닌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바꾸는, 자기 감정을 마음에 담지 않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담았더니 소망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설교한 결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내면이 나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답이 없다. 나는 왜 이럴까? 틀렸어. 안 돼. 그 말을 듣고 필기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설교를 계속 듣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는 나의 마음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대상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게 설교를 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먼 곳에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한 후에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저자가 영혼에게 명령한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일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 요단, 헤르몬, 미사엘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동떨어진 곳들입니다.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끝자락으로 사사기 3장에서 보면 바알 헤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 헤르몬, 바알 숭배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훗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서 세워집니다. 그곳의 한 동굴을 당시 사람들이 지옥의 입구라고 불리고 또 그때 판신전과 이단신들의 제단들이 다 여기서 줄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리적으로 하나님과 멀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장 먼 이곳에서 거리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데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편하고 행복하고 하느님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멀고 힘들고 절실할 때 믿음이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때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멀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니엘 선지자는 그러한 자리에 또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금령이 떨어진 후에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부르면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 땅, 그 바알의 산에서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가졌던 과거의 좋은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좋은 시절을 회상할수록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때 머리카락이 더 많았지, 내가 이때 주름이 더 없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우울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간 시절이 아니라 지금 헤르몬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인격을 지금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가장 먼 곳에, 절실한 곳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기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먼 곳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느님과 가장 거리가 먼 그 자리는 지금 어디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터가 하느님과 가장 영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들어가면 늘 싸웁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종교심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포기되어진 그러한 거리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수들이 속삭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에 두실까요? 가장 이곳에서 이 거리감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연습이 있어야만 그 거리감을 우리가 좁힐 수 있습니다. 사실 거리감은 거리감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디에 있든 이 산에서든 저 산에서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도 주의 것임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자신에게 설교하고, 두 번째는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절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거리감이 아니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헤르몬산에서 오늘도 바니아스 폭포라는 이 폭포가 지금 요단강의 원류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아마 헤르몬에서 이 근처에서 이 폭포 앞에서 굉음을 들으면서 아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핵심은 이 물도 아니고 이 파도도 아니고 이 폭포가 아니라 작은 소유격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주의 파도, 주의 권한이 나를 덮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신학적으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나의 성화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주의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파도, 폭풍, 고난, 가난, 빈곤, 어려움 그 후의 대상들이 강조가 되지 주의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이 올 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언제 끝납니까에 집중하지 주의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뜻하고 있는데 고라 자손에게 이 깊은 바다는 굉장히 상처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의 파도는 어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실제로 반역을 해서 그 깊은 곳으로 끌려 삼켜져 내린 것을 기록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 가문의 역사를 알면서 이 고백이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깊은 수렁 속으로 자기가 끌려 내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라는 고라 자손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끌려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신 거라면 그래도 나의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여기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겪는 고난이 우연한 사고라면 절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라면 그 결과, 그 고난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의 파도라면, 주의 폭포라면, 주의 고난이라면 이 파도 속에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고 목적이 있고 성화라는 방향이 있고 다음에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이 고난의 배후, 이 파도 위에는 예수님이 걸으신다는 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내가 거치고 있는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냐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혼낸다고 타임아웃을 시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문을 닫는 것이 아빠이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집중해서 나의 행동을 고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문을 닫는 게 아빠가 아니라 처음 보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면 이게 갑자기 호러 장르로 바뀌죠. 납치가 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카르마와 혼돈과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파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자 시편 저자는 바로 그 파도 속에서 8절을 고백합니다. 낮에는 인자하심이 밤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의 파도가 덮치는 그 밤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노련한 어부인데 죽을 정도로 무서운 그 태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얄밉게 먼저 보내시고 다음에 그 모든 태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폭포이고 예수님의 무대이고 예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천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 자리에 놓으시고 그 위를 걸으실 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그 레슨을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파도를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라. 즉 이 파도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메시아됨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 장치이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볼 때 깔아앉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 장치입니다. 우리 외삼촌께서 금은방을 하시면서 목걸이와 반지를 진열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 보석을 어떻게 해야 잘 팔린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짤랑짤랑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검은 벨벳 천 위에 올려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죠? 그 검은 천과 보석을 대비시킴으로 진짜 이쁘다는 것을 모든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천을 까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왜 거리감이 있을까요? 왜 헤르몬 가운데 우리를 두실까요? 모든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빛을 바라보도록 그 배경장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 환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빈곤이라는 검은 벨벳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빈곤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 내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외로움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intimacy,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정하신 분이란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보라. 주의 파도입니다. 주의 권한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잘 참아내라는 말 아니야? 너 자신에게 설교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먼 곳에서 잘 버티라, 이게 아닙니다. 이 시편의 진짜 메시지는 지금부터인데요. 시편의 저자는 세 번의 고백 후에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절망은, 고난은 이불처럼 그냥 벗어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흩으려고 해도 돌아오는 안개와 같이 우울증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절망은 늘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런 절망을 허락하실까?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 절망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승리를 미리 비추는 거울 역할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라 가문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자기 대신에 삼켜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아있다는 상처이면 상처 혹은 은혜이면 은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인류를 위해서 삼켜지심으로 구원받을 것을 꿈에라도 알았을까요? 이 고라 시편 저자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삭바니, 왜 나를 버리시니까 라고 그 외침이 미러링 될 줄, 그대로 따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버림받은 것 같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로 인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하는 그 고라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생명도 건져주시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하실까를 고라 자손들은 은혜를 통해서 천년 뒤에 메시아가 당할 것을 은혜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 고라의 자손을 휩쓸던 주의 파도보다 더 깊고 더 고차원적인 더 큰 고난 속으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했던 모든 파도를, 그 심판의 파도를 막으셨습니다. 그거를 고라의 자손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삼켜질 것이라는 것을, 음부의 권세 속에 들어가실 것을, 그리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실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헤르몬산, 바알의 산이라고 불리는 지옥의 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헤르몬은 고통의 자리야, 빨리 벗어나야 될 자리야, 빨리 극복해야지, 견뎌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림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고 헤르몬산 기슭에서 바알의 영토에서 판 신전과 이반 제단이 줄지어진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걸 안 가르치고 왜 어떤 그리스 갈릴리 어떤 갈릴리의 회당에 이걸 가르치지 않고 왜 하필이면 헤르몬에서 이 지옥의 입구에서 바알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거를 가르칠까요? 믿음이 가장 믿음답기 위해서는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버티는 힘이 있어야만 믿음이란 것입니다. 즉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곳은 하늘 앞에서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은 하느님을 적대시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이 가장 믿음답고 교회가 가장 교회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춧돌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십니다. 가장 하나님을 부르기 힘든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믿음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항상 알았던 것은 심판이 떨어진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게 헤르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예배를 진실되게 받으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헤르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느님을 바라보시고 헤르몬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주의 파도석에서 이거는 그래도 주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지옥의 문을 흔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만 마지막 말씀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11절에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 딱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소유격이 되었습니다. 같은 고백이지만 이제는 교과서적이었던 체험적이지 않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왜 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헤르몬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파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이 검은 배경 가운데 이 벨벳 같은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나시는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나의 하나님, 가장 소중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거리감과 싸우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멀리 온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극복하려고 아픔을 무마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왜 이 헤르몬에 나를 두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욱더 정교하게 나의 영혼이 깨닫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내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느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헤르몬의 자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이곳에 오래 있을수록 나의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